5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맷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신다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있으리로다 하니라. 시간이 이사야 38장과 39장은 우리가 지난달에 그 아침 묵상 본문으로 계속 읽어왔던 내용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아직 그 장년이 되었을 때 병이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니 유언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대로 병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히스기야에게 병을 낫게 하십니다.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예언자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리라.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살게 합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들은 강대국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오늘 39장 1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에게 선물과 편지, 글, 즉 친서를 보냅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이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기 글은 아마 왕의 신서입니다.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을 다스리던 대제국인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이 작은 나라 히스기야에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은 아마 자기 동맹군으로 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와 예물과 그리고 친서를 받아들고 너무 기뻐서 39장 2절입니다. 그 바벨론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너무 기뻤죠. 야, 이렇게 큰 나라가 나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 왕이 내게 친서까지 보낸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것이죠.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제국 바벨론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마 자기 나라의 어떤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그런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껏 마음이 부풀려서 자기의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아마 내가 이만큼 부를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강대국 바벨론에 대한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 예언자의 말을 따른다면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을 더 신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본이란보다도 바벨론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히스기야의 거룩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 행위는 나라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잘못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에게 약탈당할 것이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들도 그들에게 잡혀가 환관이 되고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끝냅니다. 제가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안 되는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잘 읽어보시면 35장까지는 예언자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포들이죠. 그런데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록과 거의 같습니다. 그게 보면 마치 그냥 아무 그냥 시가 아니고 산문으로 그냥 기록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가 저는 처음 읽을 때 왜 이 얘기가 있을까? 시를 막 하다가 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 39장 끝마저에서 이렇게 했을까? 39장까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언자 이사야는 30, 40장부터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산문기록을 통해서 역사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그런 큰 잘못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행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행동이 바로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가게 된 이유란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 이런 얘기는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범죄입니다만은 지금 이사야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결정적 이유를 오늘 얘기를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에 된 것은 히스기야의 이 오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더 신뢰하며 그 호의를 얻으려던 이 잘못된 행동들 바로 이것이 문제였죠. 저는 먼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15년 더 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가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할 때 그냥 감아줬을 텐데 우리도 그러세요. 우리도 큰 병이 들고 뭐 어린이 할 때 기도를 하죠. 살려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은 그러나 한 번씩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오래 더 살고 말고 이거 그거 막 그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 그냥 그때 히스기야가 앞에 잘 행동했는데 이 뒤에서 15년 더 살다가 이래 한 거 보면 그래 그래서 너무 오래 살고 뭐 그 다음에 병 낫고 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존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네 때문에 네 일 때문에 너희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길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뺏길 것이고 너희 아들들도 잡혀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마지막 한 반응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 이제 세 번역이 번역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지막 반응이 이것이고 이게 이사야의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이 무슨 말일까 하는 문제로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겠다고 하셨지만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볼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코 빠지지 않을 사람은 존 칼뱅이죠. 칼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날마다 칼뱅을 들었는데 칼뱅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비록 히스기야는 다가올 심판이 괴롭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히스기야가 불순종한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 받아들이기 싫은 방식으로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그런 신앙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회복할 것을 그는 기대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이지만 저는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것이 끝없이 질문한 그래서는 이 성경을 좀 다르게 아니 그냥 우리가 읽고 싶은 방식으로 또 읽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것을 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성경은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렇죠. 그래 바벨론 포로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 자식들이 잡혀가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 내 시대는 아니고 내 아들 한참 후에 온다고 생각한다면 내 시대는 그런 일이 오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의미죠. 자기의 시대에 평안만 추구하는 것. 아까 읽은 해번역 말처럼 그대가 주운 하나님의 말씀은 지당하여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시대에만, 자신의 생존과 그들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하냐, 내게 어떤 것이 손해냐, 내게 직접 그것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신앙이란 것은 나와 함께 이웃을 생각하고 지금을 넘어 장면을 생각하고 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들이 끝없이 자기, 현재, 오직 이익과 손해의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신앙은 언제나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을, 현재를 넘어 미래를 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의미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다 가져야 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일, 내 생전, 내 시대에 평안하기만 하면 괜찮다면 이라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결코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반드시 비판해야 할 신앙의 방식. 일종의 속담처럼 들리는 이 말이 서양 사람들이 뒷일은 난 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뒷일은 난 몰라. 이 말이 그 나온 연유는 프랑스 혁명 시대에 그 프랑스에 보면 참 그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너무 끔찍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계급 뭐 성직자 그 다음에 영주 같은 계급 그 다음에 농민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계급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죠. 제가 그 글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뷔페 가도 뭐 먹다 보면 막 그다음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먹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걸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먹다가 다시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맛있는 걸 또 먹어요. 야,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거의 뭐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의 그 얘기처럼 빵 한 조각 그걸 먹기 위해서 고통 속에 살아간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뒷일은 나무라는 것은 이런 글이랍니다. 이 궁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막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와 축제를 벌이면서 세금은 막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빚을 엄청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말하죠.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보면 퐁피두 후작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뒷일은 난 몰라. 뒷일은 난 몰라. 오직 현재에 내가 즐기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는 이 문제를 이그르크를 인용을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끝없이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만들면서 그들이 했던 가장 그 당시에 생산의 그 이윤을 넘기는 방식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끝없이 많은 일을 시키고 더 많은 노동시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건 현대의 방식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일했는데 그냥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심지어 아이들도 일하고 5살, 6살짜리도 얘기하고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일했던 것이 방직 공장에서 그 섬세한 작업과 그 다음에 유명한 굴뚝 청소. 굴뚝 청소는 아이 사람들이 성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석탄이 하는 이 발 굴뚝에 아이들을 넣어서 거기서 작업하고 거기서 이런 검정에서 끼어서 죽기도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예의들이 가득하죠. 어쨌든 그때 끝없이 노동일을 노동 시간을 연장하면서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 당시 노동 그 보고서에 보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 사람도 다음 내일 또 일하고 모레도 일해야 되는데 날마다 이용하고 심지어 그 당시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안식일 즉 주일을 보종해 주었습니다. 이런 주일도 없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주일도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쇠약하고 쇠약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넘친한다. 이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뒷일은 난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저는 뒷일은 난 몰라 하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이런 방식의 생각들이 참 가득한 시대예요. 8월 23일이 여러분이 뭔지 아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가 방류된 지 꼭 1년이 된 날입니다. 두 가지 사진을 올렸는데 위에 있는 사진은 그때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장면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끔찍한 폭발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폭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지난 8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야당은 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서 있느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무슨 또 무슨 넣어놓고 누구는 홍준표는 야당의 괴담 정치로 국가가 혼란을 초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의 75%는 여전히 1년 전과 똑같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무슨 교통사고입니까? 하루 만에 뭐가 판병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까? 이건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게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책임은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위험한 일에 조금이라도 그리에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란 사람들이 나와서 1년 만에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발표하고 소리치고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떤 문제를 상식의 사원에서도 생각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추석은 우리가 추석에도 더워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렇게 더운 여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대체적으로 그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인데 올해는 어느 누구도 하는 수 없이 다 그런 대위를 탔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야, 이건 기후 위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런데 그럼 아프리카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은 에어컨도 없을 텐데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참 얘기해서 요즘은 하지 않은 이 서울 집중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서울 집중도의 그림을 하나 보면 이 세 가지 그림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서울이 이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밑에는 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졸업만 하면 서울로 가버리고 또 대학 졸업은 또 서울로 가야 되고 야 이건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니까 제가 더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뭐냐면 서울인데 그 밑에 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20세부터 29세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비중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이 플러스 70입니다. 영남이 플러스 마이너스 40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이 마이너스 19, 중부권이 마이너스 19입니다. 7입니다. 요 마이너스들이 다 플러스로 서울로 갑니다. 한국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이렇게 됩니다. 모두 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다 가버림.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책 이름은 서울은 만원이라는 만원, 그러니까 돈 만원이 아니고 가득 찼다는 만원이라는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1960년대 이호철이라는 우리나라의 작가가 쓴 책, 1960. 그러면 1960년에 이미 저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60년에도 엉망이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2030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다 도시 집중은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서울이란 이 도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모이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의 여러 위기들, 이를테면 1920년대의 대공황, 그리고 2007년에 있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이 서울 집중은 이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도시 집중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 세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한국이란 작은 나라에 서울이란 이 나 중심으로 인구만 지금 절반이 아니라 이런 거 아니라 모든 학교, 교육, 그 다음에 대기업 거의 압도적입니다. 문화, 교육, 시설 모든 것이 그겁니다. 이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서울의 교회들은 되지만 부산의 교회들은 안 됩니다. 대형 교회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 권력과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는지 훗날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정도도 생각해야죠. 그분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세종시를 만드니 뭐 지역에 뭐 이런 것을 만드니 이런 막 하여튼 그게 옳든 그러든 뭔가 몸부림치라도 쳐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뒷일은 난 몰라. 내 시대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가계부채 그림 하나 더 보리죠. 한국의 가계부채. 여러분, 한국의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제일 위에 빨간 게 한국의 부채입니다. 유일하게 한국, 그 나라의 GDP의 100%가 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다른 나라였지만 이게 이제 그 32개국 중선진국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이게 더 많아졌다, 뭐 적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가계부채 많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일본의 버블 붕괴를 말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도 엄청난 돈이 있고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강남의 비싼 집값은 한 평에 1억이 넘습니다. 이게 정신이 있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 집이 서른 몇 평인데 뭐 그 도대체 몇 채를 사지? 보십시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빚내, 집 사.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삽니다. 그래서 또 집값이 오릅니다. 서울에는. 이게 앞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가져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빚이 5억, 10억을 된다면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빚에 지대려면 사람 사는 것을 상박해주고 부부싸움은 한 번 할 것, 다섯 번 할 겁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화나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몰아넣어야 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순과 불의와 잘못된 것들을 이 젊은 세대에게 부과해버리는 이런 부끄러운 행태들. 오직 우리는 지금 문제만 터지지 않으면 돼. 뒷일은 난 몰라.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내뿐 아니라 다음의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은 내가 좀 풀고 내가 좀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 얘기를 좀 하죠.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신학대학원, 다시 말하면 목사들을 배출하고 양성하는 각 교단의 주요 교단들의 신학대학원 신입생 충원 현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왔냐는 겁니다. 100명 모집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채웠느냐 하면 장신대 신병이 100명을 채웠습니다. 총신대는 98명, 백석대는 97명, 심신대는 92명, 합신대는 90명 하다가 서울신대, 이거는 이제 성결교입니다. 84명, 고신대는 76명, 감신대는 74명, 한신대는 38명. 이게 신학대학원에 목사를 지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신부의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 그런데 신부 지원자가 없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신부의 독신제 때문에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린도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매력과 뭔가 내가 그곳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지 못한 거죠. 오직 우리는 현재 대형교회가 얼마나 크니 이렇게 말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끝없이 그냥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성 안수제도 이것 하나도 교회는 허락하고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것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의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호호, 다음 세대를 준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끝없이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서 기껏 교회에 큰 농구장 만들고 첨단시설 영상 설치하고 연예인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그렇게 젊은이를 모으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까? 돈만 있으면 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제도와 정비를, 제도와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벽이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를 가리고 앞을 가린 다음 그곳을 향하여 태연히 걸어간다. 우리는 앞에 위기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태연히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단지 오늘 우리가 우리 이 시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 31장 3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우리가 이 이사야 39장의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생각들 좀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전 내만 아니고 우리 시대와 다음의 시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것을 넘겨주리는 이런 마음들, 이런 각오,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런 문제에 저런 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죠.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또 여정이 되어 내 길, 우리의 교회의 작은 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증언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히스기야의 이 슬픈 얘기를 우리의 마음의 반면교사로 삼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과 글과 그리고 몸짓과 내가 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이 땅에서 작은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